청춘 꿈을 향해 뛴다. 계란을 품으면 닭이 나오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꿈을 품고 노예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품는 꿈대로 현실을 이뤄가게 되는데요. 북한 청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슨 꿈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마음속 꿈을 열정으로 이뤘던 혹은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청춘 꿈을 향해 뛴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은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 청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로 31 범띠인 김은주이고요. 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천시 의회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고요. 북한 청년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앳된 얼굴에 정말 청년, 방금 갓 대학을 졸업하신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력이 결코 앳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부천시 의원이신데 최연소이시고요. 또 이전에는 변리사 출신이시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몇 년도부터 이렇게 좀 변리사 생활을 하셨나요?
변리사 생활도 2013년 11월에 합격해서요. 2014년에 네. 했었고요. 의원 생활도 2014년 7월부터 했습니다.
네. 2013년부터 이제 막 휘몰아치는 이제 청년의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뛰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방송이 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변리사가 뭔지, 그리고 시의원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변리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 상표 디자인이라는 이게 지식 재산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변리사인데요. 네.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예.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남한 분들도 한 번에 알아듣긴 조금 어려운 예.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인데, 생각인데, 그게 이제 세상에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되게 유용한 것들을 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뭐 예. 예를 들면, 연필이 있던 세상에 지우개는 없었다고 한다면, 고무를 통해 지우개를 만들게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한번 썼던 걸 다시 지우는 그 편리함을 얻게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은 특허로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요. 그 예. 특허권을 갖게 되면 그 맨 처음에 생각을 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래 너 사용해도 돼 너는 사용하지 마 라고 사용을 권한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특허권인데요. 예. 그 특허권을 줄 때 허락을 해줄 때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뭐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원하는 다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특허권이고요.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것들도 그렇게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권리예요. 그런 재산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예.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이 그 지식에 대한 것들로 이제 일반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변리사입니다.
이 특허권이 없다면 정말 힘들여서 어떤 생각을 제안한 사람이 너도 나도 다 따라한다면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좀 지쳐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특허에 대한 명언도 그 특허라는 것은 창조의 그 불꽃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네. 특허가 있음으로 해서 재산적 가치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네. 발명가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허라는 말이 있긴 있겠지만은 이 개념이 좀 약한 게요. 달러도 좀 위조 달러도 많다고 들었고요. 네네. 좀 담배도 위조 담배 이런 게 많아서 네네. 특허 개념이 정말 필요한 것이 북한이 아닐까. 네, 북한에서도 맞습니다. 열심히 좀 이 변리사 출신의 일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의원이요. 이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는 젊은 시의원급의 젊은 청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남한보다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권한은 거의 없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남한에서 시의원의 어떤 권한과 역할, 뭐 그리고 또 최연소 여성 시의원이 남한에서 갖는 의미 이런 거를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북한 청년분들도 남한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그런 중앙정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부천시에도 그런 중앙에서 정부 역할을 하는 시집행부가 있고요. 그런 시집행부의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시의회가 하고 네. 있는 역할과 기능인데요. 우선은 청년으로서 한다라는 게 의원도 아무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기반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 의원에 진출하는 게 더 용이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
투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처럼 청년들이 사회적 기반을 닦는 시간이 짧았거나 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하는 게 낮기 때문에
네.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의원 되는 게 쉽지 않은 건 지금 나만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예, 예.
비례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와 같이 사회적 기반이나 경제적 기반이 낮은 사람들도 이렇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었고요.
기회들이 다 열려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의원이 될 수 있었고
어.
저처럼 사회적 기반은 약하지만 그래도 꼭 대변이 돼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그래도 좀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요. 대학 시절의 전공이 경영학과 생명공학 이걸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변리사 쪽이랑 연관이 되나요?
네, 우선은 이제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학할 당시에 변리사를 바라보면서 선택했던 것은 실은 아니었어요.
네.
화학이랑 생물을 워낙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 학과를 선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은 같은 등록금에 하나의 학위를 더 받자.
아, 네.
그게 남는 장사겠구나 하고서 이제 도전을 해서 경영학과를 받았던 거고요.
아, 네.
근데 또 생명공학과 특성상 되게 실험을 많이 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석사 박사를 받게 되면은 실험실에 갇혀서 제가 몇 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것은 나의 적성이 아니니 나의 전공을 살리되 내 적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변리사를 찾게 됐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이 생명공학 이런 쪽 아니면 변리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이 크셨나요?
우선은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이나 화학에 그냥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저희 나라에서 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거
예,
관련해서
맞아요.
유전공학이 뜨면서 생명공학도 떴어요.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학문이었거든요.
네.
그런 계기도 있었고 또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공학에 대한 기술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지식재산권이란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
네.
때문에 그런 법에도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좀 더 주목이 되는 이유가 변리사로 하시다가 정치인으로 방향이 또 톡 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주목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향 설정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을까요?
아,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 삶의 계획 속에는 정치라는 것은 없었어요. 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기에 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제도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 저희 오정구 지역 당협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께서 청년으로서 지역의 토박이인 청년이 이렇게 지역의 애정을 갖고 순수하게 정치활동을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되게 기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이 되었고 그렇게 예.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요. 어쨌든 변리사 하면요. 남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네.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좀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본인만의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지역 활동에 대해서 기여를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의 네트워킹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자랐고요.
네.
나도 내가 나중에 그런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을 때는 그런 위치에 갖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네.
것을 제가 무식적으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치도 제가 좀 가깝게 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평상시에 좀 덕망 있는 인물로 주변에서 많이 평가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선거철이 되면 가장 먼저 후보로 이렇게 좀 지목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뭐 자생단체 중에 바르게 살기라고 해갖고 뭐 전단지를 불법 전단지를 주우러 다니면서부터 뭐 교통정리하는 일 그런 예. 작은 봉사활동서부터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많이 어울리시고 또 아버지를 찾아오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또 네. 아버지의 의견이 지역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저한테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지역에 애착이 많으셨네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학생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예. 또 아버지 따라서 많이 이렇게 직접 다녔던 것들이 저한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네. 처음에 이 길을 선택할 때도 아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겠다.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게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거로 먼저 후보를 지목이 되셨는데 한사코 이렇게 좀 거절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왜 이렇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적은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금이 드는 거고 네. 후보는 지명이 되셨지만 당선의 여부도 불확실하고 네. 하니까 이제 많은 걱정들 때문에 또 저희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셨고 또 평소에 하시던 봉사활동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하셨던 건 아니셨기 때문에 예. 굳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 지역에 대한 이 애착, 따님께서 또 이제 본받으셔가지고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크게 펼쳐볼 기회가 온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아버지의 덕분이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적은 나이지만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께서 정말 뿌듯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본인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셨던 일이지만 또 제가 하니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좀 제도권 정치에서 좀 뜻을 펼쳐 보여야겠다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반응이 워낙 여러 가지였어요. 100명의 사람에게 물어봤다면 정말 100명의 대답이 돌아왔었는데 뭐 크게 나누어 본다면 나이대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또래 친구들은 정말 결사 반대를 했고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대한 그 잘 안 좋은 선입견들 선입견?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일들, 좋은 일보다는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정치권은 저런 곳이야라는 선입견이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생겼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런 반대가 오히려 저한테는 더 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었던 게 분명히 선한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런 잘못된 선입견 속에서 정치가 외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외면되면 안 되는 것이 정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실천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서 한번 나도 도전해보고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어쩌면 그 결사 반대했던 네.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 세대들은 좀 뭐라고 조언해 주시던가요?
어른 세대들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반드시 도전해라 라고 예. 많이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주위의 반응들을 토대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시게 됐는데요. 2014년도에 부천시 의원으로 선출이 되시고 나서 좀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만큼은 좀 매진해서 뭔가 성과를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들이었나요?
네, 제가 비례대표 1번이 될 수 있었던 건 우선 뭐 여성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청년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청년이다라는 네. 이 세 가지 이유였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제가 의정활동할 때 가장 주요 목표로 삼아야 되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 실제로도 가장 청년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었고요.
청년 문제에는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변리사 공부를 하는 동안 5년 동안의 고시 생활을 실현했었거든요.
공부 시험 합격을 위해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많았습니다.
네. 청년 문제를 직접 겪으셨군요.
네,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어봤고 주거 빈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취업에 대한 걱정이 무엇인가를 다 몸속으로 느끼고 또 학자금 대출 부채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저도 그걸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막함이 많이 제 스스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보다는 그 당시에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그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사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늘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나요?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들만 봐도 정말 능력이 있더라도 자신이 어떤 꿈과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꿈을 포기하게 되고 양자택일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모두들 한 번씩은 겪는 문제 같아요.
네, 또 별리사 선배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둘로 나뉘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선배분들은 한 50대가 되시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별리사 일에서는 조금 소원하셨던 분은 아, 나 많이 후회스럽다. 내가 나의 자아 성취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상해요. 성공하셨다는 게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양자택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어렵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사회적 진출 문제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아, 우리 청년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어른들 사회에서는 뭐 장난으로도 될 수 있고 농담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거는 지역의 어떤 문제들에 좀 집중을 해보셨나요?
제가 부천에서 살고 있는 건 오정구라는 지역인데요. 부천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의 그런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빈부 격차가 클 때 시 집행부가 할 일은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빈익빈 부익부를 더
조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오정구 지역에 자꾸 혐오시설이 늘어난다든지 네.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신도심 지역에는 문화와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런 갈등 격차들을 보면서 좀 해결을 하고 싶고 그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금 임기 수행 중이신데요.
네.
실제로 1년 반의 시간 동안 매진했던 의정활동 분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실은 다른 분야보다 아까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매진했던 건 청년 분야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8분의 의원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청년 세대에 속하는 게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뭐 지역이라든지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시고 목소리 내주고 계시지만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제가 대신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새로 개척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럼 나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부천시에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문제 인식도 낮았고 또 청년 조직 자체도 없어서 의견 수렴하기도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제가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두 분씩 모여주시더라고요.
아, 소문이 네. 났군요. 청년들에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모여서 이제 조직도 형성을 하고 그분들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시민들도 만나고 공청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또 조례 제정을 준비하신다고요?
예.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모여갖고
네.
회의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끌어오면서 그 조례 틀을 만들고
예.
의견 수렴하고 바꾸고 고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1월 회기에 발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좀 되돌아봤을 때 뿌듯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청년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좀 부천 안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걸 사회의 관심 안으로 이끌어오고 없던 것을 만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요.
네.
이것 말고도 이제 또 부천시 의회와 시 집행부가 굉장히 격하게 대립이 되었던 사안이 한번 있었어요.
네.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사안 때문에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절차라던가 뭐 형식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한 상태에서 결과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게 너무 무력하더라고요. 제 자신이나 의원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부천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란 좀 회의감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3박 4일의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아. 네, 저만 했던 건 아니고요. 의원분들 한 네 분이서 같이 이제 했던 상황인데요.
네.
처음에는 의원으로서 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연하게 시작을 했던 건데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고마워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네.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근데 또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소명이었는데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 그때가 한참 장마철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한 20분 정도께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그 단식 농성했던 의원들을 둘러싸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예.
아, 그때 그 감동은 그 뿌듯함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이상적인 네. 의원과 시민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예.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제 의정활동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정말 내가 대변해야 될 게 어디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시각이 어디인지
네네.
내 입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지 그것들을 다시 느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뿌듯한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어쨌든 네네. 이 부천시 의원 모임이 있을 때 청년 세대가 처음 오신 거다 보니까 기존에 뭐 나이대들이 한 50, 60대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회의가 열리면 좀 의견을 잘 받아주시던가요?
아, 뭐 처음에 제가 정말 의회에 입성했을 때는 의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직자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우 저 애가 여길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까?
예.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바라봐주시는 시선을 저도 실제로는 느꼈었어요.
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예.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제가 그분들의 딸이거나 손녀뻘까지 되는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막상 회의가 시작이 된다면 저도 하나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발언권이라든가 표결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의견이 의회 회의장 내에서 무시된다거나 묵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발언들이 또 공감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 나름대로 좀 공부하고 노력해서 좀 발언에 힘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들을 좀 알아주시던 이제요.
네, 이제 조금씩 더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또 알아달라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막 보여드리고 공부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 그래요? 아,
네.
정말 딸처럼, 손녀벌처럼 예뻐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김은주 시의원님과 함께 시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의정활동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